부자고 집에 다 모든 게 있고 부족함이 없는 아들 같이 보이는데 왜이 둘째 아들은 도대체 집을 떠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비유를 묵상하시면서 이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떠난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그냥 나쁜 놈이라서 떠났다만 생각하셨나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집을 떠나? 가출을 왜 해서? 가출한 애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왜 가출을 하고 왜 집을 떠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정말 다양한 대답이 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집을 이 둘째 아들이 떠났을까?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고, 뭐꼭이 비유와 딱 연결되진 않지만, 그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둘째 아들도 뭐 일단 아버지와의 관계에 뭔가 something wrong인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첫째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트러블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꼭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형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좀 텐션이 있었겠구나. 이런 돌아왔을 때도 형이 이렇게 웰컴하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뿐만 아니라 이첫 형하고의 관계도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뭐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우리 상상력을 이제 발휘하는 것이겠죠. 근데 아무튼 이 탕자가 집을 이제 둘째 아들이 떠나게 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 때문에 혹은 또 세상에 향한 어떤 동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집을 떠나서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세상의 유혹이 있었을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집을 떠나게 되는데 유산을 받아서 떠나잖아요. 가불에서 떠나게 되는데 동생이니까 3분의 1을 받죠. 형이 3분의 1을 받게 되고 3분의 1을 챙겨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아버지에게 굉장한 모욕을 주는 돌아가셔야만 받는 것이 유산인데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모욕을 주는 그런 장면이고 동네에도 소문이 나서 아버지가 낫을 들고 다니기 어려운 이제 그런 일을 정말 테러를 당한 것이죠, 자녀에게. 그렇게 이제 집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술과 여자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유흥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 같고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한 그 많은 부자의 유산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았던 금액일 수 있고 또 나가서 지냈던 시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꽤긴 시간 그 돈을 다 쓰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은 돈들을 다 허비하고 나서 거의 이제는 다 재산이 없고 뭐 도박을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돈이 다 하나도 없어져서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났죠. 아버지 집.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재밌는 것은 아버지가 생각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종으로만 받아줘도 내가 좋겠다.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양심의 어떤 가책을 조금은 느낀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탕자에게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어떤 이 회개라고 하는 회심의 어떤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유명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 비유가 다 잃어버린 비유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 이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비유가 공통점이 있고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lost and found죠.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이고 또 누가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가 그 모든 세개이 비유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 그리고 항상 그 엔딩은 기쁨의 파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그양 비유도 그렇고 드라크마 비유도 그렇고 오늘 이런 아들의 비유도 다 기쁨의 파티로 이제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세 가지 비유의 중심 주제에 해당하는 이 회개, 회심, 누가복음 전체의 어떤 주제이기도 한 이 회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중에 이 차이점, 이 세 가지 비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엔딩에 가서 제가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두 비유에는 회개의 모습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99마리 두고 한 마리 잃어버려서 그걸 찾아오는 거나 또 동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에서는 이게 동물이고 동전이기 때문에 회개의 어떤 컨텍스트는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엔딩은 회개로 된다는 것이 굉장히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주인이 찾아가서 잃은 양을 찾아오고 드라크마 찾아낸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로 처음 두 비유가 마무리되는 것은 일종의 복선이 깔려있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를 향하고 있는 두 개의 비유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인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한 프리뷰가 앞에 두 개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 비유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회심, 처음 하나님 앞에 회심, 또 유턴해서 죄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리펜턴스라고 하는 회심으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이 그 한 번의 회개로 끝난다고 주장하는 게 결국 구원파 이단 같은 것들 아닙니까? 더 이상 이제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결국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되는 것도 다 그런 신학적인 백그라운드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인데 저희가 있는 맨하탄에서 사실 그 구원파가 그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그 큰 그 장소를 매년 빌려서 거기서 집회를 해요. 이단들은 주로 돈이 많으니까 그런 데를 막 빌려서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거기 주장하는 것이 한번 회개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를 굉장히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한 삶을 많이 삽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회개라는 것들을 마치 목욕과 같이 매일 우리가 목욕하듯이 먼지가 묻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이렇게 예배 나오면 주님 앞에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깨끗게 해달라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탕자에게서 처음 회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회개의 그 세 단계 혹은 네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회개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아예 회개를 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듯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센스티비티를 가지고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어떤 양심의 센서가 울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뭔가 꺼림직하죠. 양심의 어떤 가책과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회개의 단계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두 번째, 유턴하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죄를 쳐다보지 않고 돌아서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앞에서 입술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에 나와 있듯이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오늘 탕자도 보면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그냥 잘못했어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마지막 그 단계는 아버지와의 다시 허그를 함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임브레이스라고 하죠.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용서해 주시고 허그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 단계까지 용서함을 받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결국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이 네 가지 단계의 모습이 결국 회개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회심의 종류에 대해서는 종교교육가 마틴 루터가 세 가지 회심, 유명한 세 가지 회심을 얘기했죠. 하나는 정신의 회심,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 그리고 마지막은 돈지갑의 회심입니다. 이제 그 타락한 종교 개혁의 그 불씨를 당겼던 어떤 중세 교회를 향한 루터의 외침에서 정신의 회심, 가슴의 회심, 돈지갑의 회심을 주장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세 가지 회심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탕자가 17절에서 정신의 회심이 일어나는 장면이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제 정신을 차린 것이죠. 정신없는 삶을 살다가 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정신의 회심이 일어나는 장면이 17절에서 볼 수 있고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가슴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여기 보면 가슴에 어떤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어떤 가슴의 회심이 일어나는, 본인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가슴 깊이 인정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탕자의 회심의 핵심은 가서 나가서 나쁜 짓을 하거나 무슨 술과 여자에 놀아난 어떤 행위적인 그 죄도 물론 당연히 죄지만, 이 탕자의 회심의 핵심은 내가 아버지 없이 살았구나,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모양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죄의 본질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의 본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다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만 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핑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핸들할 수 있다고 믿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결국 죄라고 로마서 1장과 또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눈 부분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죄의 본질은 결국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십계명은 서로 다른 열 가지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다른 열매로 구성된 게 아니라 포도송이처럼 하나의 열매이지만 아홉 개의 알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듯이 이 십계명이라는 것도 그냥 다 다른 각자의 열 개의 계명이 아니라 일계명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간음도 저지르고 살인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일계명이 무너지면서 다 생겨나는 것들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집 나가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철떡같이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아버지 집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 회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건지 안 돌아갈 건지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악인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는 죄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돈, 성, 권력 등의 여러 모든 영역의 죄에서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돈에 넘어지고 성에 넘어지고 권력에 넘어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데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가다 보면 어느덧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이죠.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자신 있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굉장히 비참하고 괴로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회개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추해져 버린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되고 그런 초라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건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이 괴로운 일을 직면해야만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병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수술대 앞에 누워야만 그런 환자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나 병 없어요 라고 버팅기면 점점 그 병이 악화돼서 치유가 되지 않겠죠.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죠. 회개는 분명히 괴로운 일이지만 그 결과는 기쁨입니다. 날 위해 달려오신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있죠. 날 위해 준비된 파티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회개의 엔딩입니다. 아버지가 내 손가락에 끼워지는 그 금가락지를 끼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고 아버지가 주시는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더럽고 추한 발에는 새 신발을 신겨 주신 상태에서 그야말로 VIP 식탁에서 최고급 송아지 안심 스테이크를 썰어 먹는 재미를 누리게 되겠죠. 좋은 옷,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좋은 옷은 아들로서의 신분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어떤 권위,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신발을 신겨줬다라는 것은 당시에 종은 맨발이고 신발이 없습니다. 넌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신발을 신겨주는 것이죠. 자유를 주는 장면이죠. 아들에게 다시 자유를, 참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종이 아닌 아들의 자격으로 다시 아버지와 한 식탁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들로의 명예와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죠. 이러한 탕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 자기는 종만 돼도 되겠다 싶었는데 다시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회개 전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자,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갈 때 이미 용서했어요. 돌아올 때 용서한 게 아니라 이미 용서를 선언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이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일방통행이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과 화해하는 쌍방통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아버지의 불가항력적인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부르고 이 은혜는 오직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최고의 선물이죠. 이 지상의 모든 종교는 업적으로 내가 뭘 해야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기독교와 모든 세상의 종교를 차별화하는 그 유일한 단어가 바로 이 그레이스라는 단어이죠. 탕자가 아버지가 준비한 이런 선물들을 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탁 차리는데 도움 준 게 하나도 없죠. 그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탕자는 무언가를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획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탕자는 그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이란 그 찬양이 있잖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부모, 저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민자로 살고 유학생으로 살면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얼굴 좀 더 자주 보는 것이죠.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집에 자주 찾아와주고 대화 나누는 것, 그것을 부모님들이 원하시죠. 자식들이 물론 잘 되고 하는 것도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자식이 정말 함께 시간을 나누고 대화 나누고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시고요. 함께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창조해 나가면서 스스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해내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발명이나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화성에 우주선을 쏠면 와 인간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빛나는 분인지,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 땅을 초월하시는 분인지를 깨닫고 상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을 떠나면 더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뭔가 더 재밌는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환상 속에 살아가죠.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구멍이 나 있다. 이 인간의 구멍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의 구멍이 있다. 인간의 마음 구멍난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탕자가 그것을 비로소 겪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품에 안길 때 부족함이 없는 풍족해지는 그 행복감, 포만감을 누리게 되었고, 돼지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가 차려주는 최고의 음식을 먹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수성찬, 만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만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현대 광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아버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집안의 탕자 맏아들, 첫째 아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아들이 집안에 있지만 역시 탕자였습니다. 그냥 보기엔 굉장히 모범생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정말 착한 아들처럼 보여지는 첫째 아들, 사실은 탕자였어요. 여느 날처럼 열심히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맏아들이 집에서부터 들려오는 댄스 음악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집에서 달려온 종으로부터 두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고, 또 하나의 더 충격적인 소식은 당신 동생 돌아옴으로 인해서 살진 송아지가 죽었다. 살진 송아지의 소천 소식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애초에 집 나간 이 호로자식 같은 동생은 죽든지 살든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첫째 아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평소에 본인이 눈독 들이고 있던 자신의 유산으로 내 거라고 철저히 믿고 있던, 시골에는 송아지가 엄청난 가격이죠, 그 값비싼 살진 송아지 이거 내 건데 죽었어요. 완전히 화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즐거운 파티 중에도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면서 탕자만 기다린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기다렸죠. 얘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나. 그래서 아니나 이게 나가봤습니다. 왜 안 오나 싶어서 나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첫째 아들이 이 파티로 오지 않고 자기 방 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두드리면서, 얘야, 네 동생 드디어 돌아왔다. 들어가서 같이 축하 파티 해야지. 그때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께 대답합니까? 보세요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말투로, 보세요 룩,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엔 종노릇이라고 섬겼다라고만 돼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둘레우오라고 I was slaving for you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슬레이브였어, 당신의 슬레이브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제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친구들하고 잔치하게 한 번도 안 하시더니, 아버지 살림으로 창녀들과 다 탕진해버린 이 못된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라고 투덜투덜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의 대사를 잘 들어보면 이 첫째 아들의 최대 관심사는 동생은 당연히 아니고, 인생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트레스트는 동생은 당연히 아니고 안중에도 없고요, 심지어 아버지도 이 첫째 아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대사들을 쫙 들어보면 계속 나오는 말은 살진 송아지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게도 계속 대사는 살신성화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아들의 말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죠. 정말 unfair하다 싶어요. This is so unfair.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논리죠. 근데 이제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입장도 생각 안 하고 아버지 입장도 당연히 생각 안 하고 이 첫째 아들은 그 똑똑하고 스마트한 머리로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아버지와의 진솔한 대화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처럼 일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동생 때문에 배나 일하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동생 원망하면서 내 삶이 이게 뭐냐, 나는 종처럼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밭에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각각 나눠줬다고 오늘 그 비유가 시작되거든요. 둘째 아들한테만 유산 줘서 떠나보낸 게 아니라 유산을 갈라서 이 첫째 아들도 이미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밭은 아버지 밭이 아니라 자기 밭인 겁니다. 자기 밭에서 자기가 일하는데 종살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는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살진송아지를 비롯해서 모든 나머지 기업들을 다 더 덤으로 받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죠. 결국 이 첫째 아들도 집안에 있는 탕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관계가 없으니까요. 아버지와 관계가 없으니까 이 첫째 아들도 집안에만 있지 여전히 탕자인 것이죠. 첫째 아들도 결론적으로 회심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의 회심이 제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 집 나간 아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가슴의 회심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만을 눈독 들였던 살진 송아지를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돈 지갑의 회심이 필요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을 타겟으로 한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을 향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 탕자의 비유는 비유 제목이 탕자의 비유라고 돼 있어서 우리는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 전체 컨텍스트를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첫째 아들을 타겟으로 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컨텍스트가 그래요.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말씀 들으러 가까이 올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되면서 이 예수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컨텍스트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시작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된, 누가복음에 죄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창녀죠. 죄인된 창녀들을 향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런 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정죄하면서 수군수군 되는 그 컨텍스트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다, 연거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로 비유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self-righteousness라고 하고 자기의의 사람들이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 아버지 명령 어긴 적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의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self-righteousness의 사람이고 또 자기 사랑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의 대사를 다 들어보면 전부 다 내가예요. 내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러지 않았고 나와 내 벗에게는 안 했고 그리고 심지어 동생에 대해서도 자기 동생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거리를 둡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얘기. 그리고 돈 사랑을 알 수 있죠.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돈 사랑이 나오죠. 염소 새끼, 살진 송아지 계속 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말세의 현상으로 사람들이 말세 때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 자긍하게 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오죠. 오늘날에도 첫째 아들 신드롬에 걸린, 이 맏아들 신드롬에 걸린 집안의 탕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적지 않아 보입니다. 동생 때문에 두 배 더 일한 것이 화가 나고, 동생을 더 챙겨준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고, 자신의 유산인 송아지가 동생에게 허비된 게 화가 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잃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린 집안에 있는,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인으로 잘 생활하고 있는 범생이지만 실상은 탕자가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 교회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엘리야도 이 신드롬에 빠졌죠. 나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죽고 싶다고 로뎀나무로 가버리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같은 애들 7,000명 있다고 얘기하죠.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되고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시고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가 다 컨트롤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슈퍼맨이라도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어도 그 교회의 주인이 되거나 그 주위에 본인이 가장 열심히 해서 뭐 교회가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자기 의와 자기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 멘탈리티에 빠지는 것이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 큰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돈 문제라든지 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세습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놔두고 자식들끼리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싸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모습이죠. 회개해야 돼요. 회심해야 되고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로, 그 집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빠질 수 있는 교회의 이 함정이 바로 이 첫째 아들 신드롬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비유의 한 인물 아버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는 팀 켈러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표현처럼 우리가 이 탕자를 prodigal son이라 그러잖아요. 낭비한다는 게 영어로는 prodigal이라는 말이잖아요. 집안에 있는 탕부라고 표현하는, 탕자라면 탕부, 탕진하는 아버지, prodigal father, 모든 걸 탕진하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아버지, 집안의 탕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parable of prodigal son이라기보다는 parable of prodigal God 혹은 prodigal father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허비해버리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첫째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 익스트림에 있는 이 두 아들을 다 사랑하시죠. 이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한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을 때 자기 체면 다국이고 동네에서 욕 엄청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둘째 아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연상되는 바가 있죠. 최초의 사람 아담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무한한 자유를 주었어요.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었습니다. 그 자유를 안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세요.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죠. 자유와 선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니까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본질과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사랑을 원했던 것입니다. 로봇처럼 말을 듣는 사람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선택, 그 선택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무한한 자유를 주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분.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용서하신 분. 우린 관계에서 용서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난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간혹 있죠. 난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정말 이건 용서가 안 돼. 세상엔 사실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만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고 용서하지 않는 죄인만 있는 것이죠. 오늘 비유는 아버지 집에는 용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상에서 기도하셨던 복음의 정수는 바로 용서죠, 용서. 하지만 아버지와 달리 형은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자신도 잘못한 게 있을 텐데도 자신을 동생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마치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빚 탕감 받은 종의 비유와 비슷한 것이죠.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빚진 자 탕감에 왕이 탕감해 줬는데 집에 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3개월 월급 안 갚은 사람 멱살 잡고 돈 갚으라고 하는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면요. 얼마의 금액이냐 하면은 25만 년 월급입니다. 25만 년 월급이에요. 25만 년을 살 수 있나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25만 년 월급 갚아줬는데 3개월치 월급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25만 년 용서받고 3개월 용서 안 해주는 딱 그것입니다. 결국 종의 살 길이 왕의 빚 탕감 받는 길밖에 없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용서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의 사랑은 가치를 재창조해 주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던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나이 지긋한 아버지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먼저 달려갑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채통 있는 유대인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뛰지 않아요. 걸어 다니는데 회심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나이 지긋한 아버지, 그리고 또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다 움켜쥐고 달려야 되는 것이죠. 원피스 같이 된 옷이니까 허리춤에 메고 달리는, 채통을 다 무시하고 달리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한 그 아들의 입을 막고 아들이 외운 대사 중간에 끼어들어서 품꾼으로도 족합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마치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셨던지 대사를 다 외우지 못했죠. 중간에 잘랐습니다. 말을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란 말이 안 나오죠. 그렇게 외우고 갔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말을 자르고 허가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하는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눈물 한 방울에도 이미 마음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아들로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철저하게 실패하고 돌아온 망나니 같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도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인 것이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자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아들에게 인격적인 가치를 넌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그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날마다 먼 산을 바라보며 집 밖을 바라보며 대문을 열어놓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와 이 첫째 아들이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생 찾으러 나갔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밭일만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집 밖을 나가지 않은 것이죠. 열심히 자기 일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의 차이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는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 비유는 찾아가는 비유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기다리고 돌아오는 비유죠. 두 개는 찾아가는 거고 마지막은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앞에 두 가지 비유와 마지막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는 사실 비유라기보다는 비유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잘 읽어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일상 속에서 행하는 일상의 행동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양 한 마리 없어지면 양이 아까워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드라크마 잃어버리면 돈이 아까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그 한 마리 영혼을 소중히 뭐 이런 우리가 들었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의 일상의 삶이에요. 아, 나온 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이 한 마리가 값어치가 얼마인데 돈이 아까우니까 찾으러 가는 겁니다. 드라크마 잃어버리니 돈이 잃어버렸으니까 돈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일상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에 와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그런 거 아까워하면서 돈 아까워하고 양 아까워하는데 야, 네 아들이 집 나가서 지금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되는 값어치의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너 그 찾으러 가지 않잖아. 안 찾으러 가잖아. 돈 잃어버리면 불키고 찾고 양 잃어버렸다고 산 넘고 그렇게 가서 찾아오면서 네 동생 잃어버렸는데 너는 집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가잖아. 이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무관심한, 영혼에는 무관심한 첫째 아들. 이게 바리새인 너희들의 모습이야라고 전곡을 찌르는 것이죠.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고 네 소유에 집착하는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는 한 영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아버지 대신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집을 나서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내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한 영혼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새 비유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모습이 없다 그랬죠. 처음에 두 비유는 이 세 번째 비유의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 비유에 숨겨진 또 다른 첫째 아들을 소개하면서 정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숨겨진 맏아들이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스스로 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동생 대신에 수치와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모든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진정한 첫째 아들, 바로 하나님의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결코 값없는 은혜가 아니었죠.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맏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값을 치름으로써 수많은 집 나간 탕자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이 패러블에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버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세속적인 메시지에 놀아나서 집 밖을 헤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오기를 외치고 싶고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길이 마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품으로 날마다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하고, 여러분이 집안에 만약에 있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복음의 은혜를 알았다면 혹시 나는 살진 송아지를 더 탐내고 아버지보다 더 탐내고 아버지보다 아버지 유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살진 송아지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 맏아들 신드롬에 빠져버린 신앙생활은 아닌가? 혹시 그런 삶이라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버지의 허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부어졌음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만약 잊어버리고 이제 보상을 향한 삶이라면, 은혜는 은혜고 내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더 주실 보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삶을 내려놓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끝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여서 더 낮은 곳으로 향하며 철없는 자식들, 집 나간 탕자들, 정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발걸음을 돌리며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자격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욕심이 있고 남들과의 비교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나만 쳐다봐 달라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이민생활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지금 교회 봉사하고 있고, 다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 되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보상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의 힘들과 찌듦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또 화내는, 살진 송아지에만 눈독을 들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자긍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집 나가 있는 탕자들을 돌아보고 그 찾으러 나아가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며 천국 시민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고 교회가 그 일에 더 애쓰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우리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